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났고 활동하기는 뭐 예수님보다 한 6개월 혹은 1년 정도 먼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전부 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또 서기관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도 또 군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세례, 죄를 씻는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지만은 웬만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그 권력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일종의 국회와 같고 한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로마 권력에 빌붙어 사는 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이죠.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최고 권력 기관인데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또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기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상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백성들이 다 그냥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세례 받고 그의 설교를 듣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세례 요한에게 쏠리니까 이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산헤드린 공의를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합니다. 특별조사위원. 산헤드린 공회가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특별조사위원들을 파송해서 저 세례요한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조사위원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찾아가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의 말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최고 권력 기관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산헤드린 공회 중에서 특별조사위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는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히 로마 권력이 빌붙어 사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다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메시아를 싫어했습니다. 메시아가 올까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깜짝 놀라고 결국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죠? 예수님을 죽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일까봐. 그리고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너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같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네가 엘리야 선지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활한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한 명을 보낼 것일 거다. 하나님 보내실 거다. 예언한 적이 있어요. 이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모세를 넘어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특징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분, 두 번째 모세처럼 큰 능력을 전하는 분이 오실 거다. 그런 예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찾아왔지요? 누가 찾아왔지요?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왔나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아니,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왔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2000년 됐다고?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충격을 받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왔을까?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온 건 뭐냐? 바로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 모세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찾아오고 모세가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와 같을 것이고 모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보고 너 엘리야냐? 너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너 모세처럼 능력을 향하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저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를 보낸 이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너 누구냐? 말하라. 네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도 아니고,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도 아니라면, 너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미리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자, 요즘 요 앞에 한양대학교 기숙사 건축한다고 길을 새로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나 황제가 이렇게 납시면 먼저 길을 잘 정비하는 거예요. 길을 잘 정비해서 왕의 마차나 왕의 말이 잘갈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냐면 제일 먼저 앞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왕이 납시면 뭐쉬 물러거라, 뭐 왕이 납신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고 다 엎드리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조용히 해라 그러고, 미리 이제 왕이 올때큰 소리로 왕이 오신다, 물러거라, 뭐 이렇게 막 소리치는 사람, 그 소리, 나는 그런 소리다, 소리. 메시아가 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길을 평탄하게 하고 마차가 잘 가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사람들 보고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다 물러거라, 다 엎드려라 이렇게 소리치는 나는 그런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소리다. 이사야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얘기한 바로 메시아를 미리 알리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예. 아니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 왜 세례 베푸는데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나는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메시아가 올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하도록,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텐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그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불로 세례를 베풀겠죠, 그죠?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는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얼마나 크신 분이냐.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발 끈은 누가 풉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성경 시대에는 주인이 딱 앉으면, 주인이 외출을 하려고 앉으면 노예가 달려와가지고 신발 끈을 다 매줍니다. 샌들 매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노예가 발을 또 씻겨줘요. 발을 씻겨주고. 예. 그 노예를 말합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신발 끈을 매주고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어주는 그 주인의 노예만도 못합니다. 나는 그분과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노예만도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예.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실지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소리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도 알았지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했겠죠.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메시아다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실지는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아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메시아가 이 세례 요한이 귀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추종하고 자기한테 엎드려서 막 세례받고 회개하고 이러자면 유명인사가 되고 산헤드린 공회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유명인사가 되었으면 딴 생각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딴 생각을. 사실 나도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던 사람들이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고 막 이분을 추종하고 막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예. 이 참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윤모 씨 우리나라 윤모 씨 검찰 하다가 인기가 좋으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죠? 예. 인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기가 무서운.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검찰 잘 하다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럼 나 대통령 할래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흑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 나는 메시아다. 아니면 메시아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거 타입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에 비하면 신발끈도 못 푸는 노예만도 못하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는 노예만도 못하다. 나는 오직 메시아 그분을 미리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철저히 겸손하게 자기 사명에 충실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며 예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정말 나라를 들썩일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은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인기를 얻고 어떤 지위가 되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 목소리로 뭘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따른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진짜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렇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해 주님은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2022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대로 살아가는 2022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재개발이 안 되어서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던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민간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59개 대상 중에서 21개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라고 지난주에 뉴스에 발표가 되었죠. 다 보셨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는 이 21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올해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는 용어라서 여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뭐 재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실시할 21개 곳 그것도 신속 통합 기획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해서 재개발이 되도록 하는 곳을 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성동구를 대표해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우리 교회와 요 건너편 일대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는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가 됩니다. 그죠? 기대가 되고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개발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죠? 그동안 재개발 얘기도 많았고 시행사도 여러 시행사가 들어왔고 그래서 뭐 거의 재개발 될 것처럼 했다가 또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버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들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너무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흔들리기보다 그냥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에만 충성하게 되면 가장 좋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재개발되고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지난주죠 그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 위에서 막 앞으로 쏟아지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도 늘 계단 내려갔을 때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예. 발 한 발 짚고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무릎아 그러고 한 발 짚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이게 참 여러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들도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을까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 있을까 아무리 알아봐도 지금 우리 교회 구조상으로는 에스컬레이터나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답니다. 놓을 수가 없대요. 예, 헌금을 해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아무리 알아봐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또 재건축을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무릎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속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만 충성하는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듯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성전 건축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릎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고 또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속히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에만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재개발 계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셔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속히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편리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공익의 모든 군속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로 성령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는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진정한 교회고 성전은 바로 건물이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홍익교회 성도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멋진 예배당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지만은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방문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서로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녀 선교회가, 모든 사랑방 모임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에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홍익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사랑에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예배당에 앞서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모이게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홍익의 모든 구성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의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 지휘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남녀 선교의 임원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영혼들을 돌아보기에 힘쓰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달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병마, 사건, 사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맡긴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각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익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기도 제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고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들 되도록 홍익의 모든 가정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한 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홍익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튀니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튀니지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인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금지되어 있고 또 전도지라든가 기독교 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 그런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도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의료 위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우리가 튀니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튀니지에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선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척결되고 민주주의 법과 체계가 잘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경제 위기, 의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튀니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튀니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튀니지가 하나님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튀니지의 법률을 바꾸어 주시고 이슬람법을 폐기시켜 주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튀니지 국민들은 아무런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튀니지에 종교의 자유가, 선교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튀니지에 부패한 체제를 척결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어뢰척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니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경제 위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의료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시를 통해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이 이루어지고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마장동 382번지 일대가 선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만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희들에게 합당한 예배당을 주님이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선물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릎이 아프지 않고 허리가 아프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 찾기에 힘들지 않고 예배당을 찾기 어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만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례요한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만 충성하고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홍익교회에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홍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을 맞아서 모든 홍익의 가정들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각종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홍익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신령한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일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가정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달려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니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직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충성하며 살기로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위에 홍익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속통합 기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